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그 일제 강점기에 일어난 3.1 만세 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이 100년 되는 날이에요. 1919년 3월 1일 일제 지배에 항거하면서 한일 병합 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 운동을 전국적으로 시작한 사건이 이제 3.1 만세 운동입니다. 조선 총독부의 공식 기록에는 집회 인원이 106만여 명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시 우리나라 조선의 인구,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인구가 1678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면 16명 중에 한 명은 이 만세 운동을 하러 거리로 뛰쳐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통계가 되죠. 사망자가 7,509명이 나왔고 구속된 사람이 4만 7천여 명이었다 그럽니다. 이 만세 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을 민족대표 33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리고 3.1 운동을 계기로 다음 달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16명이. 33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임시정부 요인 9명 중에 6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초대 임시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그 이후에 김구가 주석을 맡았는데 이들 역시도 크리스찬이었어요. 1914년 설립된 상해 한인교회는 상해에 있는 한인들을 규합하고 또 임시정부의 회합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독립운동가 하면은 이렇게 떠오르는 인물들이 여러 명 있는데,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윤봉길, 뭐 유관순, 뭐 이런 분들이 떠오를 텐데, 이런 분들이 모두 크리스찬이었고 안중근은 천주교인이었어요. 토마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도마죠, 도마. 도마라는 이름처럼 그렇게 순교했어요. 1919년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비율은 1.3%에서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 인구의 1.5%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독립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일제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던 그 종교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바울사도는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하나 안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민족 유대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선민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바울사도는 자신 역시 유대인으로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원하는 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처럼 크리스천들은 민족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느헤미야는 이 자기 민족을 정말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째 되는 때를 BC 444년입니다. 이 20년째 되는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전 586년, 그때 유다 왕국이 멸망했죠. 그리고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유다 왕국은요 그냥 소멸됐어요. 그냥 멸절됐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요. 유다 왕국에는 이제 흔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주전 538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본토인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터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여전히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느헤미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거의 100년 가까이 세월이 이제 BC 538년 그때 이제 다 본국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한 10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기록된 배경이 바로 그쯤 되었습니다. 한 100년 전도 지난 거죠. 자, 3절부터 4절 말씀 볼게요. 3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으로서 왕에게 올려지는 술에 독이 들었는지를 미리 판별하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 살짝 맛보고 이게 느헤미야가 만약에 독이 들어있으면 느헤미야가 죽는 거예요. 그런 관원이에요. 이 술이 독이 들었는지 이걸 판별하는 그런 관원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근무지는 왕궁이었습니다. 항상 왜 매일같이 이제 왕이 술을 먹으니까 매일같이 이제 판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원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왕과 함께 이 수산궁에 있었는데 유다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수산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유다인들이 수산궁에 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에 있는 동족의 형편을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비록 이 페르시아의 관료를 일하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 동족이 환란당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던 왕이 누구냐고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런데 이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성전을 처음에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총독과 함께 이 유다의 왕족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하고 그 주변에 이 유다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른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계속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벽을 좀 쌓고 막 이랬는데 그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100년 정도 이제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 종족들이 그냥 그 공격을 하고 또 이제 억울한 이제 모함 유다 민족이 이제 독립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모함을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속국인데 모함을 자꾸 합니다. 그래 왕에게 무슨 진정서를 내고 상소를 내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던 왕인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성벽 재건하지 마라. 다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그 성벽이 올라가다가 더 이상 쌓지 못하니까 계속 그런 이방 종족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계속 약탈하고 괴롭히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계속 불지르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을 듣고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의 그런 모습 억울함을 듣고 이제 막 수일 동안 앉아서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던 왕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5절 말씀 볼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성경 속에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6절부터 7절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아비의 죄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8절부터 10절을 통해서는 신명기 28장 6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민족이 범죄해서 포로가 되어서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걸 고백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흩어지게 된 겁니다.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 떠올리게 하는 말씀을 하죠. 이 30장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면 주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해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이 하나님께를 다시 다 불러주신다는 말씀, 온 땅에 흩어진 민족을 불러주신다는 이 말씀, 이 말씀대로 하나님 기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자반 우리 식구들 지금 우리가 매주마다 성경 구절을 뭐 한 세 구절 네 구절 이렇게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암송이 내가 말씀을 암송했던 게 어느 날 이렇게 떠올라요. 떠올라.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게도 응답해 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것을 구합니다. 무엇이든지 돈 구해도 될까요? 구하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형통하게 하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술관원으로서 매일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수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감히 왕에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왕이 금지시킨 법인데 성벽 재건하지 말라고 왕이 금지시켜버렸는데 차마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식할 수밖에 없는 소가리 하는 것처럼 금식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나중에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페르시아 왕이 갑자기 느헤미야에게 우리 다음번에 살펴보죠. 너 얼굴이 왜 그러니? 너 얼굴이 그렇게 밝고 얼굴이 늘 싱글벙글 웃고 어? 늘 내게 좋은 얘기하고 긍정적인 얘기하고 너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긍정적이냐고 이런 사람인데 너 얼굴이 왜 그래? 얼굴이 너무 좋지? 뭐 문제 있니?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역사가 이제 놀랍게 이 느헤미야가 나중에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놀랍게 이 성벽이 나중에 재건되고 이런 역사가 느헤미야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5절에서 주를 상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또한 11절에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신뢰했듯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며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